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무겁게 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나 그런 염려, 그런 불안은 없었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라고 혹시 얘기하는 우리 성도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강과 은혜와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오늘 이렇게 햇빛 비치고 이런 아름다운 봄날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을 시작한 그런 철학자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으로서 그 당시 덴마크와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이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그는 여러 그의 책을 통하여서 도전하며 또 그리고 그 신앙을 촉구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여러 책 중에서도 그의 대표적인 저서의 하나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ickness unto Death라고 표현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그는 1849년도에 발간하게 되는데 그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 그것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끊긴 것이 절망 아닙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이르는 정신적인, 영적인 하나의 독약과 같은 그런 무서운 것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절망은 동시에 그것을 느낌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아이러니컬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길 정도로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절망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축복이 된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연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유한하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절망하는 그 중심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His image, His likeness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으로 날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절망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절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망에 빠져 있고자 하는 의지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했다는 것을 아시죠? 왜요? 우리가 이 한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절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망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어주신 그 절망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길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 의지가 죄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날카롭게 분석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desiring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을 인용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2장 그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슴이 희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한편의 이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희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모습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자가 어떤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하는 일이 점점 잘 되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돼서 아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저는 찾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42편 한번 곰곰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의 깊은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지금 자신의 영혼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 비즈니스가 그냥 망해서 그런 건지,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처럼 뭐 공부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 공부하는 거나 학위나 진학이나 혹은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지, 뭐 인간간의 관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보면 2절과 10절에서 공통되는 것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물을까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 대적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너가 그래 평소에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너 봐봐라. 참 꼴이 좋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했던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어? 너의 그 하나님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지금 졸고 있느냐는 겁니다. 잠자고 있느냐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느냐는 그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 빠지는 디프레션,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에 빠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우리 성경에 얼마나 신구약에 많은 것들이 말하자면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싸워서 이기며 죄에서 이겨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깊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적인, 우리의 마음이 나락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깨우쳐주고 더 이상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치 경보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주 정밀하게 만든 자동차라든지 기계에는 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알람장치가 있습니다.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나 이 시스템이 더 망가지기 전에 알람장치가 작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빨리 이걸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며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시리즈 메시지, 영적 침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뭐라고 하면 기질이라는 겁니다. 기질. 기질이 뭡니까? 기질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인의 독특한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심리, 성향, 뭐 좀 약간 속된 말로 뭐 성질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젊었을 때 닥터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서도 그가 어떤 그 메디컬한 이런 의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깊은 지식을 통하여서 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도한 자기 성찰,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과도한 자기 성찰이나 혹은 병적인 집착, 과도한 자기 성찰이나 병적인 집착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약간 완벽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있죠. 내가 그 한 가지 일을 해놓고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후회를 하며 걱정을 하며 스스로를 자꾸 정죄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상태. 그렇죠. 몸의 상태는 많이 있습니다. 다 얘기 나눌 수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영국의 찰스 스펄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몸에 지병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통풍이라는 그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분은 이 통풍이라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차례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작용입니다. 반작용. 반작용이란 것은 뭐냐면은 큰 축복을 받았든지 큰 영적 축복을 받았든지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경험, 그런 아주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이런 반대적인 침체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엘리야 얼마나 그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떠오른 것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 신들, 그를 믿는 그 바알 신을 믿는 그 제사장들과 그 괴로워가지고 그들을 이기면서 그를 다 무찔렀던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직후에 그가 갑자기 로뎀나무 밑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듯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사오니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소에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특별한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마귀의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 이거 우리가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할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며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책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린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책량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른 한 가지 그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를 침체시킨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쟤 봐라.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어? 뭐냐? 꼴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며 목표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체에 빠지지 않고자 극복하고자 승리하고자 하는 그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선언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그 자아의 말을 듣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깝지만 자아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아는 이기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자아가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듣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말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아를 설득시키고 먼저 자아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황 속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상황, 우리가 지금 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 물론 그렇죠.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아까 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망을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의지가 죄라고 했는데 솔직히 나는 절망에 갇혀있고자 하고 그렇게 의지로 노력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해도 우리의 기쁨은 확실히 빼앗아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받은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도 우리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가 사단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크리스찬이 수없이 많은 불행한 크리스찬이 존재하느냐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수없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행하는 걸 보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뭔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비슷할 때 저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 중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자라나지 못하고 왜 성화하지 못했냐 그 중심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그 위에서 계속 배워나가고 익혀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뭡니까? 영어로 닥트린입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건 딱딱하고 복잡하고 그 교리는 우리를 갖다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부터 방금 지적했지만 왜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엑기스와 그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는 저거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 내가 행동 잘못하면 구원받았다가 다시 지옥 갔다가 하는 줄 압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뭐냐?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큼은 알지만 침체에 빠지지 않을 만큼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한두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이 안에 많은 기독교의 교리가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만큼 빠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교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교리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 받은 그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인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내가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냐를 계속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걸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앞에도 살펴봤지만 진정한 죄는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이유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소극적인 시작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며 우리가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내 죄 사함 받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점점 더 알아나가며 그 말씀의 핵심인 교리들을 배워 익혀 나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넉넉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면, 악한 자, 세상 사람뿐 아니라 사단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릴지라도 그는 우리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시인은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하냐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걸고 스스로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만히 빤히 쳐다보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뱃머리에 누워 계시면서 곤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흔들려가지고 뒤집혔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다 그 배에서 전복돼가지고 그 바다에서 뒹굴면 제자들도 죽고 예수님도 죽을까요? 그럴 수 없는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아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인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두 번째, 그렇게 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호동거리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혼자서 그냥 살아나려고 싹 나가고 제자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너희의 선생이 아니라고, 너희의 주가 아니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왜 이렇게 너희가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바람과 풍랑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 지금 이것은 어떤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몸이 장애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이는 20대고 30대지만 영의 능력은 70대, 80대 노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70, 80이지만 이 영의 상태는 10대와 20대에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고 다리가 저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그가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기쁨과 자족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내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눌렀습니까? 아니,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깊이 알아나감으로써 그것을 그 말씀을 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절된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고 그렇게 그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강력하게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든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이 복된 삶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는 나의 영혼 가운데 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나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오 주님 이 모든 절망의 것을 물리쳐 나가며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